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 약간 좀 신학적이고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붙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예, 잘 들으세요. 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베냐민 땅이라는 것은 어떠함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사무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그 왕을 원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좀 헷갈려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 기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백성들에 의해서 받아져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한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해 주신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보면 규가,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다 그랬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누가 되었어요? 사울이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을 뽑지 않았을까요? 또 동시에 그렇다면 사울은 뭡니까? 사울이 그런 왕이 될 때부터 사울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왕의 어떠한 그 보좌가 다른 지파로 아니면 나중에 유다 지파로 뭐 이렇게 유다 자손으로 넘어갈 그런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의 대화를 보면 너무나 이상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들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났냐고 물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같이 동방 박사를 따라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슴에 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나중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그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도 지금만큼이나 많고 가짜 메시아가 너무나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져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습니다. 냉수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는 않아요.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너무나 많은 불법을 보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안이다, 어디 출신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들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신약성경도 특별히 로마서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7시 반에 올라갔으니까 내일부터겠죠? 이제 로마서를 읽어요. 로마서는 성경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니 성경 전체의 어떤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엇이 의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언제 주어져요? 모세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냐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 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로마서를 화요일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환경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매일 새벽, 매 주일 무엇 때문에 와요? 우리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런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해 주셨는데 이 사울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이, 그 시작이 무엇인지, 뭐 요한계시기도 보면은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조종한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좀 노골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불의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겠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막 뛰고 막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뭐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야죠. 성경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 100번, 1000번, 1년 360,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성경 이렇게 열심히 읽었네 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건 좋은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은 맨날 안 읽고 뺀질거리고 다 그런데 보면은 나보다 더 잘 나가요.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에 울분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 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얘기를 해요. 바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완악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부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혼동되는 거예요. 막 나쁜 짓이라고 다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나쁜 짓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그 마음을 주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 마음에 어느 순간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어느 그 순간 주님의 전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욕심대로 가게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사람,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이 바로가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어떻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또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그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떤 이 바울 그 다음에 사울 또 이렇게 바울의 이 고민 또 다윗 가룟 유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왕은 자기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백성들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몇 년 동안 왕했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40년, 40년입니다. 사울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왕의 지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어땠을 것 같아요? 왕의 통치 잘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울 잘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사울을 포기하시는지 아세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좀 제사를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군사들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있고 막 블레셋은 강하게 쳐들어오고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자기 욕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왕의 지위가 견고하지 않아요. 사울이 아직 그 나라를 꽉 잡지 못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망령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한 건데 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건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삼으셨느니라 딱 그런 거지. 삼으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왕해요. 38년 이상 왕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듣고 사울을 향해서 딱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이제 사울은 끝났네 하고 탁탁 손절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망령되이 했을 때 막 전쟁에도 져버리고 막 했으면은 좀 조심했을 텐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사울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나라 자체는 막 이렇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자기 사후에도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빛낼,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 보면 다 참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있을 때는 막 뭐 이렇게 다 해놓고서 막 그 무슨 이름 막 다 자기 이름 대통령 이름 들어간 뭐 비석 세워놓고 막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그거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막 그래요. 특별히 살아성전에 아주 우쭐해가지고 했던 것들은 글씨체마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이렇게 신문기사에도 와서 보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쓴 이승만 대통령의 글이 있어요. 이렇게 뭐 글씨를 잘 썼는지 샀는데 거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글을 썼다는 거를 돌로 파냈대요. 이렇게 다 이렇게 흔적도 없애버린 거예요. 다 이렇게 뭐 그런 건 양호하죠, 그렇죠? 그 기념비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게 기념비인데. 내가 막 기념비를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에게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수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은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붕 떠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같아요? 다윗은 깨끗합니까? 다윗은 여러분 뭐 정말 죄도 안 졌어요? 그 율법에 가장 중요한 간음,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난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왕도 없을 때에는 저렇게 성막에, 천막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왕궁도 세워졌는데, 나를 위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이, 아름다운 궁전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게 왜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왜 중요해요? 그 언약궤 그 위에 있는 공간, 이렇게 그 천사 그룹들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이가 이렇게 시온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궤가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좀 길어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라는 것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영원한 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아직 알지 못하는 때에 온전히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내 고집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후손들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후손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주신 큰 복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시에 그 약속의 아들 솔로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38년, 길게 보면 40년 정도 그 왕을 유지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들을 아, 내가 이렇게 가도 괜찮구나. 나는 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어? 처음에는 발발발 떨면서 조그만한 거짓말을 막 할 때도 그냥 완전히 그냥 발발발 떨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큰 거짓말을 해도 하나도 떨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들을, 은혜의 시간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채웁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잖아요. 이제 카톡 뭐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카톡에다가는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한번 써서 올려봐라 했더니 몇 분이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전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